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재덕이라고 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유튜브 들어가 보면 되죠.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름들, 예수, 하나님, 성령 이런 단어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헛소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 관한 헛소문이 이제 이문동 지역사회 안에 막 퍼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 저에 관련된 헛소문들도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쭉 뜹니다. 뭐 여러 이단 단체들에서 저에 대한 중상모략들을 영상으로 애써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매뉴얼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매뉴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죠, 헛소문을 해결하는 과정이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 소문의 내용이 뭔지를 들어봐야겠죠. 그죠? 무작정 욕을 하거나 내지는 무작정 거리를 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도대체 무슨 소문이 지금 나에 관해서 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헛소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헛소문이 왜 근거가 없는지 쭉 그 근거들을 나열해보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적절하게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헛소문을 지워버리고 헛소문을 진실로 대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헛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근거 없는 중상모략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진실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라는 헛소문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신천지를 헛소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헛소문이라면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근거들을 갈무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거를 적절하게 지역사회에 알려야겠죠. 그래서 그 헛소문을 시원한 바람으로 날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려버리기는커녕 그 헛소문이 더욱더 짙어져서 지금 이 사회 전체를 짙게 드리우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로 신천지가 뻗어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간 한국교회가 왜 한국교회가 이토록 신천지 대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가, 왜 이렇게 잘못했는가, 내지는 우리가 미비했던 점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비로소 반추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처음 관심을 갖고 이제 학교에서 관련 자료들을 막 찾았을 때가 있었는데, 2010년, 11년 뭐 그 즈음의 일인데요. 학교에서 찾아보니까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하나 찾은 거 보니까 그 비고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논의할 가치 없음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천지 너무 헛소리라서 논의할 가치도 없어 라고 이제 학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정작 그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그 이야기의 그 내용에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또 우리의 교우였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수용해버리는, 그래서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신천지의 교세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신천지가 교세가 이렇게 확장되었는가를 좀 돌아보면, 이 교회의 대처가 참으로 아쉽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헛소문이 있다면 그 헛소문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봐야 될 것인데, 사실은 교회가 신천지의 주장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시도해본 적이 없죠. 시도하지 않았죠. 오히려 신천지 교인과 가까이 있으면 마치 전염병 옮는 것처럼 무조건 거리를 둬야만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 사람들 거리를 두는 것이 능사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본질적인 원인, 그 근저에 있는 진짜 원인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들을 모른다는 것이죠. 신천지 교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경 이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두려움은 이 무지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사실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모른 채 그들을 두려워해왔던 그런 시간이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적대감만 남았죠. 그래서 신천지 그러면 이유를 잘 모른 채 일단 나쁘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대감만 표면화됐는데 이건 사실 신천지 지도부가 너무나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거죠. 쟤네는 신천지도 모르는, 신천지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저렇게 우리를 미워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쟤네가 잘못된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내부로 규합시키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키워드들 두려움, 무지, 적대감 이것으로 이런 감정들로 신천지를 그동안 대처했더니 어떻게 됐냐? 신천지가 너무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신천지를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를 그 근본부터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천지 교인의 경험을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의 경험. 여러분들 주변에도 신천지 교인이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교인이었으나 혹은 일반인이었으나 그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신천지 교인이 포섭되는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방이라고 부르는 저건 신천지 용어인데 길거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는 뭐 심리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대학가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고 이제 백신 맞고 코로나 조금 한풀 꺾이면 그런 일들이 이제 금세 또 이제 거리를 메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인적 사항을 알게 되면 인터뷰나 세미나로 그동안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해왔습니다. 이때도 물론 신천지라는 건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별 상담 같은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방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복음방. 제가 요새 관심이 있는 건 저 신천지 복음방이라는 단계에서 교육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신천지 하면 신천지가 비우풀이가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우풀이는 저 센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과정인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우풀이가 위험하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미 늦죠. 저 복음방은 어떤 곳이냐 하면 1대1로 카페나 이런 데서 개별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이 저 복음방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시면 성경책 펴놓고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게 복음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기독교인이 카페 가서 성경 펴놓고서 즐겁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 됐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저 복음방 단계가 누군가가 신천지 교인이 될 때 처음 성경을 접하는 단계가 저 복음방 단계예요. 그런데 저 복음방 단계에서 이런저런 성경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라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방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 수업을 듣기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 되기를 한 것이겠죠.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저 복음방에서 교육하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숙한 키워드들이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런 키워드들 말입니다. 즉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또 교회에서 오래 예배를 들었다면 누구나 알법한 인물들에 대해서 신천지가 복음방 교육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내용부터가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신천지식 교리의 포석이 다 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의 중추를 다 배우는 과정이 저 복음방인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그것이 왜 성경적인지 아는지를 논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 가서 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모든 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동안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 야곱에 관해서만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해요. 야곱에 관해서만. 그러면 야곱에 관해서 저 신천지 복음방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구석탱이 있는 건 신천지 교인입니다. 저 사람이 뭘 배우게 되냐면요, 야곱에 대해서 말이에요. 먼저는 야곱은 꾀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교육합니다. 야곱은 꾀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맞나요? 안 맞나요? 괜찮나요? 이 내용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죠. 그리고 또 뭘 배우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끈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해요. 하나님 복에 대한 끈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죠? 그렇게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으로 보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렇게 꾀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을 좋게 보십니다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저게 신천지에서 배우는 야곱에 관련된 내용 골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카페에 앉아서 저런 내용들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닌가 하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저 내용이 어떻게 귀결되냐면 신천지 교인들의 세계관에 어떻게 귀결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꾀가 있고 지혜가 있었어. 그래서 남들을 속였지. 그러니까 너도 야곱처럼 남들을 속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타인들을 속여서 포섭하는 게 큰 문제가 됐잖아요. 특히 이웃 간에 서로 신뢰하고 방역망을 구축해야 되는 코로나 시국 안에서는 그게 큰 문제로 드러난 것이죠.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의 정체도 숨길 뿐 아니라 동선도 감추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집단 확산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게 성경 이야기로 정당화된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정당화된 거냐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야곱도 꾀를 쓰고 지혜를 써서 숨겼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 끈기가 있었듯이 너도 신천지에 대한 끈기가 있어야 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곱이 하나님 복에 대해서 끈기가 있었듯이 너도 복을 누리려면 신천지를 고집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복음방 교육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팥죽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의 팥죽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할 시간과 신천지 교육받는 시간이 겹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때 복음방 하고 있던 교사가 그 친구한테 너 애서처럼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면서 팥죽 따라가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아르바이트 가는 게 중요하겠어? 아니면 너 신천지 교육받는 게 중요하겠어?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천지의 끈기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신천지의 야곱 관련된 교육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장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는 건 저걸 교육이라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신천지 교육 내용이 하나님의 얼굴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타인을 속여서 포섭하는 그 모략이라는 과정과 신천지에 대한 고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좋게 보실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야곱 관련된 내용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교육이 이 신천지 복음방 교육이에요. 지금 저 화살표 기준으로 저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복음방 때 얘기하죠.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천지 교인이 되고 나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개인으로 있어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든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이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그 얘기를 우리 너무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오해 없이 그분에 대한 진실 속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기뻐하는 게 교회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이비 이단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저 교육 내용은 우리가 사랑하는 한 분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헛소문인데 우리가 좌시할 수 있는 헛소문이 아닌 것이죠. 교회로서 우리는 이 일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에서 야곱으로 대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고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인데 신천지 안에서 이긴 자라고 불리며 또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어서 그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회 안에 열두 지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저 이만희 씨가 신천지에서 야곱과 비견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은 야곱을 떠올리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이만희 씨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야곱에 관련된 내용 전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 합당하게 들리시나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누구나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것만 하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냥 우리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존주의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미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했고 그 잘못된 이야기를 따라서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전에 권사님이었는데 그 사람들 전에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사람들 전에 교회 청년회장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잘못됐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손절하면 되나요?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 교인이 발생하면 손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신천지 교인이라니까 연락하지 마. 쭈루룩 연락 온다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친구가 신천지 교인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알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손절이 되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저 두려워하고서 적대감만 갖고 그들에게 거리를 두는 건 더 이상 유효한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가 이런 식의 대처만 줄곧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교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 또한 교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단 관련된 일을 특수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뭔가 이 일에 연루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교회조차도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단에게 계속 맞서오면서 우리의 진리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우리의 진리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의해서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신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전도사만의 임무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 일상 담화 속에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들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교회 공동체 소속된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대혼돈의 시대 속에서, 대이단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등대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신천지가 교육하고 있는 야곱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느낌은 갖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먼저 겪은 저로서 제가 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죠. 아까 신천지 복음방 배운 친구. 이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신천지의 끈기를 갖고 남아있는 거 좋게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천지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속여도 괜찮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만희 씨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알고 있죠.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로서 이걸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로서 저걸 좌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 종말론 삼서 소장이란 직함으로 있지만 사실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한 분 하나님의 제대로 된 형상을 소개해줘야만 해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럼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끈기를 발휘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끈기의 대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 왜 끈기 부렸던 건가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지금 여러분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건 팥죽 아닙니다. 렌틸콩으로 쓴 죽이에요. 성경의 번역은 팥죽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팥죽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 죽 하나 때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자권을 사고파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야곱과 에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겠어요? 맞춰보세요. 빨간 놈 누구예요? 빨간 놈이 에서입니다. 그죠? 안 빨간 놈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그 이름부터 불다는 뜻이니까요. 어쨌든 저 야곱 이야기의 장자권 얘기 신천지에서도 애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장자권을 얻는 그 끈기, 하나님 복에 대한 끈기를 야곱이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성경 해석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토막낸 성경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요. 토막낸 성경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이야기를 신천지 교인이 듣는다고 가정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신천지 교인이 들으면 아, 저도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신천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럴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저도 역경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길자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겁니다. 이럴 겁니다. 이걸 JMS 교인에게 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토막난 이야기는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말이 다 됩니다. 토막난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이 얘기는 뭔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토막냅니다. 이야기에서 그 작은 이야기만 톡 떼내서 자신들의 문맥에 거기다 갖다 박는 거죠. 이 토막낸 이야기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장자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야기를 탁 토막내면 장자권이 뭔지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야곱처럼 끈기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회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토막난 이야기를 다시 전체 그림에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 야곱 이야기, 저 장자권 이야기의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 창세기에 나오는 장자권 이야기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토막을 붙여봅시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앞쪽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그 야곱에게 속여서 이제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받는 내용이 등장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장자권 이야기를 토막으로 떼놓지 말고 양옆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면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의 면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잖아요. 왜 개명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배출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받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았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내용과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장자권은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계승하게끔 하는 권리가 맏아들의 권리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산상속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받았던 바로 그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걸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걸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끈기를 보여줬던 그 대상은 아브라함 언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을 신천지가 해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경 본론의 시작이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성경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서론은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이고 12장 아브라함 언약부터가 본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가 드러나는 성경 본론의 시작점인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서 아브라함 언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교회는 아브라함 언약 빼놓고 장자권 이야기만 토막내서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좀 더 그러면 토막낸 것들을 다 앞뒤로 연결시켜보면 더 연결시켜볼게요. 아브라함 언약 앞으로 뭐가 있냐면 창조와 타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 그 뒤로 가보면 이제 야곱의 자녀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 자녀들 얘기 뒤로 야곱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죠. 그래서 야곱의 죽음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해볼까요? 안 보여드리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을까요? 마스크를 끼셔서 제가 알 수가 없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녀들 축복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부터 야곱의 축복 내용까지 이 통째가 창세기인데 이 통째로 창세기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창세기를 괜히 읽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읽기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걸 쏙 빼뜨려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만 빠뜨렸나요? 혹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어떤 내용으로 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제대로 답변 못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요? 핸드폰을 가입할 때도 약관이 중요합니다. 보험 하나 가입할 때도 약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관대로 이행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전모를 밝힌 하나님의 약관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인 것이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근데 너무 유감스럽게도 제가 교회 가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설명이 나오지 않죠. 신천지 교인도 모릅니다. 이건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꼼꼼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신천지 교인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토막났던 얘기를 다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저 친구 신천지 교인입니다. 여기 두 명은 한 사람은 동안교회 권사님이에요. 한 명은 동안교회 청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이렇게 대면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신천지 교인과 대화하는 와중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야곱처럼 끈기가 있어야 하죠. 이런 얘기를 신천지 교인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죠. 너 신천지에 끈기 있어야 한다고 이만희씨처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말하는 친구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제대로 된 대처가 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 친구한테 성경 펴주면 되죠. 성경 펴주고 창세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얘기해서 창세기 쭉 읽고 나면 장자권이 뭔지 드러날 것이고 이 친구한테 성경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이 친구도 신천지 교인들도 성경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대로 이 친구도 이 친구의 생각도 알고 우리가 전달할 내용도 있으면 이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만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천지 교회는 성경을 직접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거기서 교리에 사용되는 본문만 읽을 뿐 실제로 본인이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주체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 강사가 그저 들려주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꼼꼼하게 성경 본문을 읽어본 적이 거기서 가르치는 친구들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만큼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기독교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르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건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탈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탈퇴하고 안 하고는 그 당사자의 결정이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얻어야 되는 기회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지점 정도는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을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게 섬겨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속이는 행위를 좋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야곱 이야기 아실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거기서 줄창 속이잖아요. 계속 속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속였으니까 나도 속여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신천지 친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본 경험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자명하죠. 우리부터 꼼꼼히 읽어보면 되죠. 그죠? 읽어보면 우리가 놓치지 못할, 놓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25장에서부터 33장까지 내용인데 거기를 보면 일단 야곱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나중에 외삼촌도 속여서 돈 엄청 많이 벌죠. 야곱은 속이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야곱만 속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아까 에서였죠. 에서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 되게 나쁩니다. 자기 배고프다고 해서 동생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팥죽 주면 내가 장자권 줄게 그랬어요. 팥죽 맛있게 먹었죠. 그럼 장자권 누구 거예요 이제? 동생 거죠. 근데 아빠가 이제 축복해줄 때 되니까 지가 먼저 축복받겠다고 막 그러죠. 그 얘기는 그러면 동생 속인 거죠. 그죠? 이 친구 생각 이런 걸 거예요. 에서의 생각은 장자권 그거 팥죽 하나 먹는다고 넘어가겠어. 쟤한테 뻥치고 배나 불리고 나서 내가 장자라는 사실 변하지 않을 거니까 축복은 내가 받아야지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임마도 동생이 속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속였어요. 에서도 속였어요. 여기서 끝나냐? 그 다음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요 주범입니다. 주범. 이 사람이 주범이에요. 이 사람이 둘째 아들 꼬셔갖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자고 꼬셨던 주범인 리브가입니다. 그래갖고 저 야곱에다가 털 붙여주고 아버지한테 축복받게끔 집어넣고 등띠러 민 게 리브가잖아요. 왜 리브가가 그렇게 했냐면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어쨌든 리브가도 야곱 이야기에서 속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이 제일 심각해요. 이 사람이 속이는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멋대가리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속인 적 있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이삭이 누구 속이냐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속이거든요.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하죠. 그죠? 자기 부인 너무 예쁘니까 자기 부인 이제 누이라고 속여놓고서 나중에 아비멜렉한테 이게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망신을 엄청 당하죠. 이삭도 속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야곱 속여먹죠. 그래서 야곱한테 처음에 라헬 주겠다고 7년만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 안 주고 레아 준 다음에 몇 년 봉사하게 굴려먹었어요. 야곱을 14년 동안 고생하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조카를 속여먹었죠. 그리고 야곱도 그의 질세라 라반의 재산들 다 가지고 도망 안 갈 것처럼 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이 외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속이는 사람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합니다.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이 사람 뭐 속이냐 하면 이제 야곱이랑 같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네 집, 라반의 집에서 우상 하나 훔쳤어요. 근데 안 훔친 척 하려고 이거 깔고 앉고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저지른 게 라헬입니다. 이거 우상 훔치려고 거짓말한 거니까 좋게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쭉 그냥 꼼꼼히 읽었을 뿐이에요. 여기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뭐 신학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주르륵 읽은 거죠. 읽었더니 야곱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싹 다 속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다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걸 이야기를 한 번만 읽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고 속이는 현장에서 이 속이는 행위를 좋게 보셨을까요? 이걸 어떻게 좋게 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속고 속이는데 야곱이 속이는 건 괜찮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천지 교인이 말입니다. 이걸 누군가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가장 파렴치한 인물이라고 그랬죠?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이게 적발돼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혼쭐이 납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왜 그랬냐고. 아니, 당신 왜 그랬어요? 당신 왜 부인을 왜 나한테 누이라고 속였어요? 라고 아비멜렉이 물으니까 이삭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정말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속였다고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제가 속였네요. 아, 여러분, 이게 할 말인가요? 아니, 선박이 이제 저 침몰할 때도 누구부터 구조해야 되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부터 구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삭은 자기 하나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부인을 속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봉변당할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왜 속이는 걸까요? 속이는 것의 근본 동기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속일 때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삭이 잘 보여주듯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까봐, 내가 망할까봐, 내가 못 가질까봐, 그 두려움이 깊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겁한 행동 중에 하나가 남을 속이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성경에 버젓이 써 있는데 어떻게 야곱의 속이는 그 행위를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천지 교인과 대면한 동안교회 성도들의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또 대화 중 얘기해요. 야곱처럼 꾀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야곱처럼 꾀가 있어야 해요 라고 신천지 교인이 말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머릿속에 이만희 씨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속였듯이 나도 속여도 괜찮아 라고 정당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친구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성경을 피면 되죠. 성경을 피고, 아, 야곱만 속이는 거 아니라고, 모두가 속이고 있다고. 저랑 야곱 이야기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 저 친구는 야곱 이야기를 한 번도 직접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기회를 그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게, 우리가 진실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고 갖고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작 어떤 분이신가요? 야곱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남들 속이고 신천지 끈기를 갖고 있는 걸 좋게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야곱 이야기가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참 모습이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야곱의 대사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에서가 와서 우리 가족들이랑 저까지 죽일까봐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했습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이거 언제 말하는 거냐 하면, 종 하나가 야곱한테 와서 보고했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당신 죽이려고 400명 이끌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라는 보고를 듣고 나서 야곱이 부랴부랴 짐 싸고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무서워 죽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비겁한 행동들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두렵기 때문에 비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일단은 본인이 외삼촌 속여서 잔뜩 갖고 온 재물을 두 패로 나눠요. 왜 나누냐 하면, 한쪽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재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형을 위해서 뇌물을 준비합니다. 뇌물로 형 마음 어떻게든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가장 비겁한 행동인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쭉 대열이 있잖아요. 가축들도 가고 가족들도 가고 종들도 따라가고 있는 쭉 대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열에서 앞쪽으로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종들 다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대열의 맨 끝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 끄트머리에 따라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심리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죽더라도 나 하나만큼은 살아야겠다는 되게 비겁한 심정이죠. 마치 저 아까 제가 배가 파선하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부터 구해야 될 판에 지금 야곱은 정반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들 죽어도 돼. 아, 우리 가족들, 우리 부인들, 우리 자식들 죽어도 돼. 일단 나 하나는 살아봐야지. 맨 끄트머리를 따라가고 있는 형에 의해서 죽임당할까봐 덜덜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는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야곱이 변화된 시점이 있죠, 여러분. 야곱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시죠, 그죠? 어디였죠, 여러분? 어디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달라지나요? 얍복강이었죠. 두려움에 떨면서 후미를 따라가고 있는 야곱을 누가 턱 잡습니다. 그리고 밤새 뭐 하게 되냐면 씨름하게 되죠. 아마 성경에 쓰이지 않았지만 밤새 씨름을 했다고 하니까 씨름하면서 별별 얘기 다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저 이래서 무섭고 저래서 무섭고요. 별별 얘기 다 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밤새 씨름을 하다가 동이 트고 나서 충격적인 변화가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행동이 달라지냐면 밤새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친 거예요. 다치니까 이제 도망가긴 글렀죠.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거 포기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극복해서 대열의 맨 선두로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나섭니다. 이 대열의 맨 처음으로 온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두려움이 극복됐다는 것이고 희생당하더라도 누가 희생당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희생당하겠다는 것으로 야곱의 태도가 완전 달라졌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 건데 야곱이 해냈어요. 뭐냐면 대열의 맨 선두에 가다가 형을 만나니까 용기를 내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 야곱도 지가 잘못한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변화, 두려움을 극복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이 인격의 변화가 그날 밤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달라지기 위해서 누가 계셨죠, 여러분? 밤새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던, 야곱이 연약하더라도 두려워하고 남들을 속이더라도 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한 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야곱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키시는, 그래서 끝내 야곱이 이스라엘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게 야곱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에겐 또 추억이 있죠. 야곱이 형 속여먹고서 이제 집에서 떠나서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베개 베고서 길에서 잘 때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의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놓였고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의 한 복판에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를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사닥다리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충격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세요. 즉 야곱한테 너 포기하지 마, 너 아브라함 언약을 쟁취하겠다는 너 열심을 포기하지 마 라고 그 길거리에 나앉은 친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성경 이야기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똑같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한 분의 모습과 구약 이야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죠. 누구죠,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야곱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천지에 고집하고 그저 이만희 씨를 따라서 남을 속여도 된다고 말하는 거,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 이건 견딜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잘못된 헛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방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릇된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죠. 여러분 언제가 가장 두렵냐 하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만나는 거 두렵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두려움이란 항상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생기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사이비 이단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가짜 이야기이고 허망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 전달해야 된다는 열망이 있어서 낯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들로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구도가 180도 뒤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교인이 개신교인들을 찾아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야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은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죠. 야곱 이야기에서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냐고,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시냐고 우리가 오히려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만희씨의 형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경을 읽다가 할 말이 없어야겠죠. 이게 원래 맞는 그림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에게 합당한 그림이고 이게 교회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몇몇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씨가 얼른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죽고 신천지가 붕괴되고 뭐 이러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마냥 박수를 칠 만한 일로 들리지 않고 재난 상황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 이만희 씨가 죽었어요. 뭐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영원히 살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천지에 소망을 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붕괴와 더불어서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었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도 많이 듣냐 하면 신천지 교인들은 신천지 탈퇴하고 나서도 절대 교회로 돌아올 일이 없을 겁니다. 소장님, 저한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천지 안에서 잘못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꼴도 베기 싫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장시간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직장 상사처럼 나한테 일만 부여하고 나를 속이게끔 만들었고 나한테 자꾸 좋지 않은 것들을 시켰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신천지를 탈퇴함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같이 버리게 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절대 그렇게 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저와 한국교회가 이 일을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서 섬길 것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진실한 이야기의 선물을 만들어서 신천지의 붕괴가 오히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달라질 거라고 제가 이렇게 선언하러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역할, 저의 역할. 이 땅의 이 지역사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진실한 이야기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메시아 예수께서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돈의 세대 앞에서, 대이단의 시대 앞에서 물들은 넘치는데, 홍수라서 물들은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이 가난 시대 속에서 진실한 이야기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내지는 교회의 활동이 끝나면 집에 가서 성경 이야기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진실한 이야기로 담론이 형성되고 우리의 일상 대화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도 별로 없어요. 청년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 카페 가서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경으로 가지고 우리 사회 문제를 읽으려고 애쓰는 젊은 지성들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교회가 우리의 이야기에 충실하게,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허용하셨던 이 문제와 아픔 속에서 교회가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숱한 사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전도관이 있었죠. 장막성전이 있었죠. 호생기도원이 있었죠. 또 신천지가 있고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큰 이단이 흥했다가 그것이 망했을 때 그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다음 생기는 이단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이단이 세워졌다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 우르르해서 또 다른 이단 만들고, 그 사람들 무너지면 우르르해서 또 다른 이단 만들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보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근현대사 안에서 한국교회는 단 한 번도 대형 이단이 무너질 때 그 사람들을 제대로 품어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단을 또 만들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아프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픈 이웃들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 전체 요약이라면, 이 큰 사랑의 견지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할 거예요. 신천지 교회 앞에선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이 이단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예수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지와 적대감을 치워내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결론은 하나예요. 신천지 교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교체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야곱이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시지 야곱이 속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야곱이 연약할 때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지 죄진다고 그냥 내팽개치는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야 라고 신천지 교인에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소개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웃을 거예요. 지금 웃었죠, 그죠? 그 친구가 웃으면 우리도 진짜 기쁘게 웃을 수 있을 것이고, 신천지 때문에 관계가 악화된 모든 가정들, 연인들, 친구들도 함께 웃는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시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손가락을 다시 접고서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만한 것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인데, 헛소문을, 아무것도 아닌 헛소문을 진실한 이야기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세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토막낸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토막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가 설교라는 형식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토막내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서 성경 이야기의 전체 성경 이야기를 참되게 교육하고 배우고 전달하는 연습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교회에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지만, 훌륭한 교육자들 있지만, 교육을 받더라도 본인이 직접 책을 펴서 확인을 해야만 그게 내 이야기 되는 것이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이야기의 확인과 주인공이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그 사람들을 대면하는 용기, 그리고 개별적으로 대면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 마시고, 만약에 주변에 신천지 교회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경청해보고 교회에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지 공동체 전체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안교회 기도 제목 보니까 첫 번째 기도 내용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라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신천지 교인도 우리의 전도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한 분, 우리에게 온전한 인간성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던, 그래서 그들과 토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그리고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찾아왔을 때 고개를 푹 숙이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공평하게 비를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됐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이단의 시대 속에서 헛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많은 부분 허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에 허용된 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님께서 과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닫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문제 해법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뭇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뭇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갈증이 해갈되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신천지 문제를 우리가 교회가 정말 잘 대처했지,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잘 마무리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라고 기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 또한 열심을 내서 하나씩 하나씩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갖춰나갈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